귀한 가족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가 살아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또 배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하신 그 뜻, 그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게 우리의 지각에 눈을, 영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44번째 시간으로 옛 상속언약과 새 상속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 상속언약과 새 상속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그 내용이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함께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그 전체 그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만드셨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할 존재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 타락해서 이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걸 먹는 그 날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범죄하는 그 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 미리 말씀해 놓으셨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그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미래에 벌어질 일을 모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20세기에 일어날 일을 BC 500년, 600년인 그 다니엘 시대에 이미 다 기록을 해놓으셨고 또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AD 20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이미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는 분이냐면 이사야서 44장에서 지금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임할 일들을 차례대로 제시하실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존재는 없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나한테 데려와 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임하고 있고 앞으로 임할 일들을 차례대로 제시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아담이 범죄할 것에 대해서 모르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아담, 범죄한 아담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 또는 세상에 그 구원받을 사람들을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택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람들을 예정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게 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제책을 미리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셨다면 창세 전부터 이런 계획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미리 아시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를 대비해서 그것 이후의 일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구제책을 미리 마련하셨다. 언제? 창세 전에 그걸 마련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애초부터 하나님은 그 아담, 즉 인간을 한 번에 완성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두 단계를 거쳐서 완성시키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단계는 이제 범죄한 아담처럼 하나님의 법을 이제 지켜서 의로움을 유지해야만 했지만 실패해서 죽게 되는 아담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아담, 그 인간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하시지? 그냥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시면 그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굉장히 심오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깊은 주제예요. 이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선악과 문제가 바로 여기에 이제 걸려있는 문제인 거거든요. 자, 이 문제를 생각하려면 우리가 그럼 도대체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의 그 의미가 뭘까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완전한 인간이 도대체 뭐지? 완전한 인간, 어떤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완전한 인간?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누가 완전한 인간인가요? 완전한 인간은 하나님 같은 인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아, 그러니까 인간의 완전함의 그 이 기준, 그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기 때문에 그 원형이 되시는 분처럼 되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일단 논리적으로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건, 그러면 그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된다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적 속성, 그러니까 그분은 스스로 계시죠? 자존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존재적 속성, 그것을 공유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된다는 그 말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따라오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을 부추긴 게 에덴 동산에서의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이제 이브를 속일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구절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좀 새롭게 좀 생각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신들과 같이 된다는 말과 선악을 안다는 말은 구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같이 보면 원래 안 되는 거였어요. 신들과 같이 돼야만 선악을 알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신들과 같이 되지 않아도 선악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4절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선악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영안에서 장성한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들과 같이 돼야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신들과 같이 된다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마귀가 섞어놓은 것인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적인 속성까지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속인 것입니다. 엄청난 거짓말인 것이죠. 엄청난 거짓말. 신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어떤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그 거짓말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들과 같이 된다는 것과 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띄워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탈피예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던 것으로부터의 탈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했었던 건데,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내 스스로 내가 권위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것은 어떤 권위로부터의 어떤 종속으로부터의 어떤 탈피 문제라면, 신들과 같이 된다는 건 훨씬 그것을 뛰어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마귀가 이거 두 개를 굉장히 교묘하게 이제 섞어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완전하게 된다, 이 의미를 살펴볼 때, 완전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도달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신들과 같이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그 특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거기에 부합되는 상태로 되는 것, 요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요게 완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그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이 어떤 목적이었고, 거기까지였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그것이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존재 방식까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합니까? 자존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능한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까지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성품들, 그 성품들에 한정된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하게 되면 그것이 완전한 그러한 상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완전한 인간의 예가 있습니까? 혹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우리는 그러한 완전한 인간의 그 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완전한 인간에 도달한 분의 그 모범이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분이 그렇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괜히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것을 먼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부합한 상태로 되면서 이 완전한 인간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완전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네, 하나님 같이 된 그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죄를 지을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면 그건 인격체가 아니라 그거는 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 이게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궤도를 도는 거예요. 우리 요즘 A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에 그 컴퓨터를 보면은 그 랜덤 함수라는 것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맘대로 뭔가 숫자를 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컴퓨터가 그 임의로 어떤 수를 하나를 이렇게 제출해주는 그러한 방식은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인격이 있어야 되고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 책임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컴퓨터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냥 어떤 물리적인 조건, 그게 이제 사람이 그 물리적인 조건이 어땠냐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난해했기 때문에 그게 난수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그 이 난수를 발생시키는 그 원리는 정확하게 그 어떤 그 물리적 조건 하에서 똑같은 조건을 주면 똑같은 난수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라는 것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그 프로그래머가 지정해 주는 그 한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은 그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그럼에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존재의 또 모범이 누구냐? 그게 또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이게 이제 자유의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의 특성, 자유의지와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 자유의지, 이것이야말로 지금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하냐면, 자신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러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예 그걸 못하는 것으로 세팅을 해놨으면 그거는 완전한 의미의 자유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완전한 자유, 자신의 창조자께까지 거역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자유, 이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죄를 짓지 않는 그 모형이 또 누구냐? 모범이 또 누구냐? 그게 또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버리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모범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자유의지에 따른 의사결정에서 사실 가장 고상한 단계는 뭐냐? 그건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을 진실되게 사랑하게 되는 단계에 이게 그 이 자유의지의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단계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좀 어떤 의미에서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자유의지로 기꺼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그 수준을 넘어서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아담이 될수 있게 할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아담은 인간의 대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 두 개의 상속 언약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두 단계의 이렇게 상속 언약이다. 무슨 얘기인가? 예, 또 좀, 조금만 더 따라와 보시면요. 자, 첫 상속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 상속 언약이 생기면서 이것을 옛 상속 언약이라고 부르게 된 것인데요. 자, 이 얘기를, 아담 얘기서부터 조금만 더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손을 댔죠? 그리고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불의하게 되었습니다. 의롭지 못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죽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의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된 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된첫 사람 아담 이후로 아담의 모양과 형상대로 불의하게 태어난 수없이 많은 아담의 후손들이 죄 가운데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과 하나의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번성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도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 언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세 언약의 핵심 구조는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불의한 인간이 의롭게 될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뭐든지 다 했는데 인간이 여전히 불의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꽝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세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불의했던 그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예. 죄의 대가가 사망인데, 그래서 죄를 진그 사람이 죽었어야 되는데, 짐승을 대신 죽게 해서, 그래서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사람의 죄가 일시적으로 덮이는, 그러한, 방식인 것이죠. 여기에 필요했던 것이 성막이고, 제사장이고, 제물, 헌물이고, 정결법이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율법의 또 하나의 이 요소들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렇게 죄가 덮여서 의롭게 된 인간이 뭘할 거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모세율법이 제시하는 거예요. 모세 언약에서. 이런 것을 위해서 안식일이 필요하고 절기가 있고 서원의 문제가 있고 시민법의 문제가 있고 도덕법의 문제가 있고 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는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이런 면에서 볼때이 모세의 언약이라는 것이 선악과의 확대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금하시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시는 면에서 선악과의 문제나 모세율법에서의 그 명령이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의하게 된 인간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짐승희생 헌물의 그 효력을 믿고 짐승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면에서 볼때 이것은 아담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모세율법에서 그 희생 헌물을 통한 그 구제책이라는 것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 입혀주셨던 그 가죽옷과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 두 사람을 대상으로 이 하나님의 법을 주셨던 것을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종의 그 조건 계약, 조건적인 계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법을 잘 지키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고, 그렇죠? 성막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될 거다. 그런데 이러한 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가? 저주를 받게 되고 이 땅에서 화를 당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 희생헌물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없이 어떤 사람이 희생헌물을 열심히 갖다 바쳤으면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떤 이 죄가 이렇게 덮일 수는 있지만 영원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 조건으로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계약을 일컬어서 첫 상속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이제 체결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봤던 장면이잖아요. 모세가 이제 이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했더니 그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한 목소리로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헌물을 드리고 그 이 피를 취해가지고는 이 백성들에게 뿌리는 그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주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지킨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순종할 수 없었어요. 사실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 다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법이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 그러셨어요. 예. 네. 도미노를 열심히 쌓아가지고 100만 11개까지 쌓았는데 100만 12번째에 반대쪽으로 무너뜨리면 그러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를 100가지를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면 그러면은 100가지는 지킨 것이냐? 그게 아니라 101가지를 다 못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율법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까 아담하고. 이걸 모르셨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다 아셨어요. 이 첫 상속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주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순간 그 주시기 전부터 이미 이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못 지킬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 언약을 체결하시나요? 계속 똑같은 문제네요. 아담하고,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아담이 결국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주셨고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라고 말씀드린 거였냐면 하나님은 이제 이 아담을 한 번에 완성시키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고 두 단계를 거치면서 아담이 완전하게 완성된 존재가 되도록 계획하신 것이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첫 단계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유지했어야만 되는데 거기에서 실패하고 죽게 되는 아담인 것이고 두 번째 단계가 이 죽게 된이 아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구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상속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상속 언약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 뭘 예비하시냐? 더 나은 상속 언약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더 나은 상속 언약, 이건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더 나은 상속 언약, 이것을 새 상속 언약, 성경이 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 상속 언약은 무엇인가? 새 상속 언약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시면 이새 상속 언약이 체결되는 그 자리가 언제였냐면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주의 만찬이 제정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그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보시면 사실 이거 굉장히 정말 온 인류 역사에서 온 우주에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성경에서 이 주의 만찬의 이 장면이 네 군데에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 이제 보니까 26장 26절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먹을 때 이게 이제 유대인의 명절에 따른 그 유월절 이제 음식이에요. 그것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지부사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지부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이 이제 인류와 하나님께서 새 상속 언약, 더 나은 상속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왜이새 상속 언약이 더 나은 상속 언약일까요? 먼저는 이게 이제 히브리서 사실 전체의 이제 주제인 것인데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보시면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중보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더 나은 중보자에 의해서 체결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더 나은 상속 언약인 거예요. 첫 상속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체결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아무리 훌륭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모세를 통해서 체결됐어요. 그러나 새 상속 언약은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결됐기 때문에 이 언약이 더 나은 상속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또첫 상속 언약의 중보자는 레위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었지만 새 상속 언약의 이 중보자는 누굽니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이었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지나간 시간에 다들 이제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이것이 더 나은 상속 언약인가 하면 더 나은 희생 헌물에 의해 체결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 상속 언약은 짐승의 피, 짐승이라고 하는 희생 헌물, 이것을 통해서 짐승의 피로 체결되는 언약이에요. 그러나 새 상속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희생 헌물,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희생 헌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체결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더 나은 상속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 상속 언약의 희생 헌물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렸어도 사람의 외적 행위만 깨끗하게 할 수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새 상속 언약의 이 효력은 뭡니까? 그것은 영원히 한 번에 드려지는 희생헌물이고 그 효력이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뛰어난, 더 나은 이 상속 언약인 거예요. 또 하나는 이첫 상속 언약이라는 것이 약속한 바는 뭐냐? 그걸 잘 지켰을 때, 그 언약을 잘 지켰을 때, 그이 어떤 주는 그이 약속 복이 뭐였냐면 이 땅에서의 대부분 이 땅에서의 관계된 거예요. 땅에서의 장수, 땅에서의 건강, 땅에서의 뭐 농사가 잘 되고 병이 들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새 상속 언약에서 이제 받게 되는 그 혜택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거듭남이에요. 새로 태어난다는 거. 구약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람이 새로 태어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이 되고 모든 영적인 복들을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을 누리게 된다. 이런 혜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상속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또한 가지를 들자면 첫 상속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었습니다.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복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 너는 망할 거야. 이런 조건부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새 상속 언약은 그런 조건부 언약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새 상속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인간과 맺기를 원하셨던 그 언약인 거예요. 첫 상속 언약은 새 상속 언약, 둘째 상속 언약을 위한 어떤 이 사전 조치였던 것이지. 첫 상속 언약, 율법에 속한 그것들이 궁극적인 목표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전전긍긍하면서 오늘은 내가 이걸 범하진 않을까, 저걸 범하진 않을까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걸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똑같겠죠. 오늘은 내가 이걸 안 먹었는데 내일은 혹시 이 선악과를 먹게 되진 않을까? 이런 염려 속에서 영원히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새 상속 언약, 두 번째 상속 언약, 이새 상속 언약, 더 나은 상속 언약,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궁극적으로 맺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언약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그러한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람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완성된 인간으로 만드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완전하고 완성된 인간과 함께 영원히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첫 상속 언약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절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첫 상속 언약의 또는 그 선악과 문제의 그 어떤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영원히 그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경험하고 통과하게 하고 나서 새 상속 언약을 통해서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의로워지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완벽해지는 거구나, 완전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영원토록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찬송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전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좀 일찍 마무리가 되겠네요. 하나님이 왜 그 자유의지를 가진 그 아담, 자유의지를 갖도록 창조하신 그 아담, 그 아담이 선악과 먹고 범죄할 걸 아시면서도 왜 인간을 그런 방식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실수하신 건가요? 하나님 이거 다 아시면서 왜 이 함정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뭔가 이게 도대체 뭔가요? 예. 말씀드리기를 먼저는 그러한 정도의 자유의지가 없으면 그것은 자유의지 자체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정말 그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유의지까지가 있어야 그게 맞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주신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다. 그게 뭐다? 그게 한 번의 완성이 아니라 두 번에 걸친 완성이다. 첫 번째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그렇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인간이 충분히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의 창조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하늘의 영적 존재들도 배우는 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 단계를 거친 그 인간의 이 구원 계획을 이 통해서 모든 인격을 가진 그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 분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그 다른 피조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 것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보이시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첫 번째 성소 언약에 관계된 그러한 문제, 다시 쉽게 얘기하면 율법에 속한 그 문제에 얽매여 있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닙니다. 뭘 지켜야 되고 뭐 계속해서 이걸 안 하면은 죄가 되고 뭐 하는 그러한 문제에 얽매여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 원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이 두 번에 걸친 두 단계에 걸친 이 인간을 완전하게 하는 이 문제의 실제적인 실행 방안이 뭐였냐? 그게 두 종류의 상속 언약이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종류의 상속 언약. 왜 두 개가 필요했냐? 그게 지금 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예 인류 역사 7,000년 동안 각인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포함한 그 인류 역사 7,000년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영원토록 각인시키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상속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이 인간, 완전하게 된 이 인간과 영원히 함께 가시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린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물론 이 말씀이 이제 다른 문맥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할 때 이 구절이 또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 뭐 세상에서 조금 좀 더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좀 누릴 것 좀 누리고 뭐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거에만 우리가 집착하거나 또는 그런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정말 인간을 향한 전체 계획, 궁극적인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더 깊게 이해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삶, 그런 삶이 되셨으면 정말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누군가가 제가 이렇게 깨닫지 못한 이러한 부분 이것과 관련된 이 일에 있어서 제가 깨닫지 못한 것보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훨씬 더 좋은 것들을 깨닫고 저한테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면 정말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뭐 제가 목양자이기 때문에 뭐 제가 제일 뭐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 성도들께 정말 영적인 큰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그것이 평생에 정말 자신의 어떤 과제, 프로젝트가 되고 그래서 그이 깨달아가는 것을 지체들과 나누고 그 안에서 정말 이 참된 기쁨과 희열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잠깐 기도하십시다.